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19세 니콜라스 크루즈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어제 수업이 끝날 무렵인 오후 2시 30분쯤 학교로 난입해 자동소총인 AR-15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학교 밖에서 3명을 사살한 뒤 건물로 들어와 12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아는 학생들은 그가 이상한 행동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불안한 10대였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젯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쿠웨이트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으로 개선된 남북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북 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당사국들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가 시작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주역은 유엔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H7N4형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홍콩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보건부로부터 중국 동부 연안 지역 장수성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이 H7N4형 AI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H7N4형 AI가 사람에게서 발견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해 12월 닭과 접촉한 뒤 기침과 근육 통증 증상으로 1월 1일 병원에 입원해 22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주로 유행했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H7N9형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79명을 포함해 2013년 이후 N7H9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적어도 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여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조기 퇴진을 종용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방식에 동의할 순 없지만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남아공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앞서 남아공의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지난 13일 주마 대통령에게 48시간 내에 사퇴할 것을 공식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15일 의회에서 불신임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남아공 의회는 오늘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 평화회담을 희망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한 공개서한은 미국인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은 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탈레반이 평화회담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 전에 끔찍한 테러 공격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믿고 있다며 하지만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요르단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림픽을 통해 개선된 남북관계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4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펜스 부통령은 14일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믿고 있다며 하지만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그 이후에나 미국 혹은 국제사회 태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은 감옥 같은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의도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함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의 김여정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신이 김여정을 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김여정을 무시했을 뿐이라며 그 자리에서 김여정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군 2호기 안에서 가진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 압박 공세가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히고 있는 북한과의 관여와 관련해 두드러진 특징은 대화와 협상을 구분하고 있는 점입니다. 미북 간 대화와 협상 모두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건가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북 관여를 내세우면서 언급하는 대화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만남을 뜻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예비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본격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왜 이 대화와 협상을 구분하는 건가요?
백악관 관리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관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의 관여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조건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만남을 대화로 규정한 겁니다.
대화에서 협상으로 넘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군요.
네, 협상은 앞서 백악관 관리가 말한 것처럼 그 목적이 비핵화라는데 북한이 동의해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게 뭔가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과의 첫 대화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 12월 발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상과는 구분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건 중요한 정책 변화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을 통해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변화에 합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귀국길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발언이 별로 없었던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북 강경파란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관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 변화는 이런 메시지에 묻힌 형국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할 수 있겠군요.
예,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관한 한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결정하면 마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까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화는 상호 의중을 타진하기 위한 탐색적 만남인 만큼 북한이 굳이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북 간 간극은 무척 큽니다.
설령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본격적인 핵 협상은 쉽지 않겠군요.
예, 북한은 그동안 줄곧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또 대화와 제재는 병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미북 간 협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며 비핵화 이전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요르단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최근 결정을 인지하고 있고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형태의 압박수단은 북한의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나서도록 하는 등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협력하는 요르단의 행동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요르단 정부는 이달 초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내용의 왕실 측령, 행정명령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과 북한의 관계는 결코 강력하지 않고 동맹국들의 정책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요르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요르단과 북한에는 양국 대사관이 개설돼 있지 않고 두 나라 간 외교관계 역시 활발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축소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중동 국가로는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단교를 선언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우간다는 최근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고 북한 의사의 입국 허가증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갱신 중단을 선언했고 앙골라 역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아래 핵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이 체제 보호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있다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there is a prevailing view that KJU is doing the things that he's doing to safeguard his regime. I don't ascribe to that view.
해리스 사령관은 14일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태세와 안보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 think that he is after reunification under a single communist system. So he is after what his grandfather failed to do and his father failed to do and he's on a path to achieve what he feels is his natural
그러면서 북한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이 적화 통일을 시도하고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질문엔 현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ell, sir, I think what we should be doing is what we in fact are doing. And that is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pressure campaign plan run by the State Department to convince Kim Jong-un that his nuclear ambitions are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함으로써 김정은의 핵 야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하와이 방어망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it's adequate for the threat that we face today, but I think that much more needs to be done for the threat that we'll face.
현재로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충분한 미사일 방어망이 갖춰져 있지만 2, 3년 후 직면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에 새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have advocated for the defense of Hawaii radar because I think that radar is essential for the threat that we're going to face from North Korea in 3 or 4 years. I believe that that one of our older platforms
하와이 방어 레이더는 3, 4년 후 직면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필수적이며 기존에 배치된 해상 기반의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하와이 방어를 위한 국토방어 레이더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는 현재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방어망에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 배치 요격기들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나 하와이에 새 레이더가 배치되면 탄도미사일 감지력이 향상되고 태평양 지역 방어 역량을 차별화할 수 있어 하와이 방어를 위한 GMD 역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미사일 방어청이 이 같은 새 레이더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존속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8일 진행된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이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 전문가인 한센 연구원은 과거 한 차례 공개됐던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이 넉 대가 등장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여러 기가 공개됐다며 과거 열병식보다 규모가 작아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미 육군과 해군에서 위성사진과 북한의 무기체계 등을 분석했으며 지금까지 40여 년간 관련 정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화성 15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은 바퀴가 18개, 즉 9축이었는데요. 한꺼번에 4대가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처음 한 대가 공개됐을 때도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They probably had time to make some of them. And if you look really close at the tells,
이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데요. 다만 열병식에 등장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자세히 보면 일부 부품이 없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뒤쪽 부분이 잘 나온 사진에는 유압 승강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안쪽에 삽입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외부에서 볼 때 이 장치가 있다는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치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장치만 없는 겁니다.
어쨌건 네 대가 동시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Yes, first time ever. No question. And the only thing we've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이 포착된 건 지난 11월 28일 화성 15형 발사 때가 유일합니다. 당시만 해도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생산을 했을까요?
Well,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when they started working on these, and I don't think anybody really does. But when Kim was there during his visit,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혹은 11월 초 김정은이 이동식 발사 차량이 생산된 곳으로 추정되는 3월 16일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공장이 이룬 진전에 대해 매우 기뻐하면서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장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 봉착했던 문제를 해결했고 본격적인 생산 과정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도 그렇지만 화성 15형 4기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도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Yep, and it's the first time we saw them.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건 새로운 겁니다.
이미 발사된 한 발 외에 4기가 더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Well, you don't know if they're all real. That's the thing. But they're all painted.
그 미사일들이 진짜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사일이 같은 방식으로 칠해졌고 미사일 옆면에 적힌 숫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미사일의 뒷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붉은색 커버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미사일의 엔진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외부에서 엔진을 보길 원치 않았거나 엔진 자체가 장착돼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 4기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발사 기능이 없는 트레일러에 실려서 공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The SM-14 was carried by the trailers, in my opinion, because they probably didn't have enough of them.
화성 14형이 트레일러에 실린 이유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화성 14형을 두 번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발사 모두 똑같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이용됐습니다. 차량에 칠해진 무늬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지 않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개량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화성 14형 한 기만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리고 나머지 트레일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전부 트레일러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화성 14형과 달리 화성 12형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상태로 열병식에 공개됐습니다. 원래 화성 10형, 즉 무수단 미사일을 싣던 이동식 발사 차량이었죠.
I spent a lot of time looking at TILs, and those were purchased...
저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오랜 기간 연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화성 12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을 20대에서 30대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은 원래 러시아에서 사용되던 것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무장 해제 조치가 이뤄져 민간용으로 개조됐던 겁니다. 농업이나 광업용으로 쓰겠다고 한 거죠. 북한은 이런 상태에서 사들인 뒤 또다시 개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최소 6대를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차량이 남아있고 결국 화성 12형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개조하고 개선하는 역량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거군요.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재활용하고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 열병식이 과거보다 축소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병식에 동원된 군의 숫자는 비슷했습니다. 또 화성 14형이 열병식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트레일러에 실리긴 했지만요. 화성 15형이나 14형이 열병식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성 12형까지만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에 등장한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 세계의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북한의 전략과 미국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보당국자들과 상원의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이 총 출동했다고 할까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진 관리들이 참석한 중요한 청문회였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위협을 주제로 미 정보 수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 전 세계 위협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관련 정보와 대응책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심각성이 크게 높아진 북한의 위협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 당국자들의 판단과 고급 정보를 일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습니까?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리시 의원은 질문에 앞서 북한의 위협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최대 실제적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매우 가까운 시일 내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그 말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의 결단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도 행정부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걸까요?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방안과 대화의 조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화된 건 아직 없다. 이게 리시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딱 잡히는 정책 대안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만 듣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고요. 물론 전제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 한다는 건데 리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최근 유화 공세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한 위협을 막아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의 최근 발언 때문에 더 부각된 것 아닌가요? 북한 핵미사일에 미 본토 공격 가능 시점을 언급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폼페오 국장이 지난달 미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정은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라고 답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엔 그렇다. 그 시점을 계속 늦추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폼페오 국장도 이날 청문회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북한에 대응한 결정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신 김정은 정권에서 어떤 전략적 변화 조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 열망에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의원들의 발언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주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어렵고 가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했고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른바 4 no, 그러니까 4개의 no 이런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네, 이 for no라는 게 북한이 우려할 만한 4개의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정권 붕괴를 촉진하지 않으며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고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국의 목표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가 아니라는 것을 김정은도 이해하고 있다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제대로 된 정보나 보고를 받고 있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네, 북한 지도자가 과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느냐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폼페오 국장이 답을 했는데요. 김정은의 생각에 대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국제적, 국내적 입지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못 듣고 얕은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려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내비친 유화적 태도에 대한 평가도 나왔죠?
네, 앞서 언급했던 리시 의원은 북한의 그런 태도를 스마일 캠페인, 그러니까 미소 작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국은 북한의 이런 미소 작전에 다소 매료되고 마음을 빼앗긴 것 같다고 지적을 했고요.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전술을 쓰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실제 의도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데요. 단순히 체제 보존용이겠느냐, 그런 의문이죠.
네,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줄기차게 개발하는 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노린 행보라는 지적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코츠 국장이 각 정보기관 국장들을 대표해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체제 유지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분열시켜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네, 주로 한국을 위협하고 적화 통일에 필요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리차드 버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동원한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은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핵 역량에 더해 재래식 무기 역량까지 늘려서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청문회에서는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금 조달과 정보 수집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 사이버 활동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향후 미국에 대한 가장 불안하고 대결적인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최근 열린 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족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미 정부에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가운데 한 명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는 최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s I watch the news about the Olympics, I know my dad is being held just miles away from there. It makes me wonder if
올림픽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억류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북한에 억류된 다른 두 명의 미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기회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아버지 등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You can help my dad and the other Americans by spreading the word on social media and contacting Congress.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의회에 연락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억류 미국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 미국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설 씨는 아버지 김상덕 씨가 지난해 4월 22일 북한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됐다며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확인된 아버지와의 면담은 7개월 전 미 국무부 당국자들이 혼수상태에 빠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라며 이때 아버지가 육안으로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가족이 언급됐을 때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아버지와 연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family and I long to make contact with my dad. We want to tell him he's soon going to be a grandfather.
결혼한 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곧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22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이날 북한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씨가 북한을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해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는 다른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산에서 붙잡힌 김동철 씨는 나산 경제무역지대에서 군사자료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2016년 4월에 간첩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일했던 김학성 씨는 지난해 5월 반국가 적대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새로운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앞세워 이 상황을 탈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정호 씨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것을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제재처럼 범정부적 국제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리 씨는 1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륜적 문제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 독재자한테는 아주 초강력 무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행한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고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를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리 씨는 이런 미 행정부의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김정은 정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자락한 속성과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준 것은 소외된 북한 주민들한테는 희망을 주고 신심을 줍니다. 또 그리고 잔악한 독재자한테는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독재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김정은 정권이 초강력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 외교적 고립으로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해 있고 심각한 궁지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그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것은 그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탈출하고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위장 전술입니다.
리 씨는 김정은 정권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사실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방패로 임박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을 벌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자는 계산도 엿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 씨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장 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잔악한 독재자와 손을 잡고 또 그 평화 공존을 하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대북 제재는 과거에 없던 초강력 제재라고 전제하며 북한 정권은 한국을 내세워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려하는 만큼 여기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는 물밑 작업을 통해 북한에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성사돼 왔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행위에 가담한다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데 의하면 북한은 남한과의 그런 관계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밑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이걸 꼭 조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놔두면 전 세계는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한반도는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위험한 곳입니다. 한반도는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수백만 명의 군대들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 번은 결판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선제 공격이나 북한 내부에서 핵 단추를 제거하는 심리전을 군사적 선택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면서 김정은의 생존과 직결된 핵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9호실 대응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친 리 씨는 지난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린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날 리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과 수백 명의 고위 간부, 이들의 자녀들까지 처형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미 유력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한 적은 있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은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UN COI 보고서 이전에 북한을 냉전 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UN COI 보고서에 의해 북한을 생각하면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거죠.
COI 보고서 발표 전과 그 후 두 시기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상황은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섯 군데의 정치범 관리소에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북한 인권 상황이라 하면 열악합니다. 상당히. 그만큼 북한의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진 않고 UN 기관에서 현지 조사를 하게끔 허락을 해주진 않고 북한 내에는 상황이 그렇지만 UN 기관에서는 그 이후로는 유엔 총회 그리고 여러 유엔 기관에서는 여러 결의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결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월 달에 안보리까지,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 이슈를 아젠다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엔 기관에서는 COI 보고서는 아주 결정적인 발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의 정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 정치범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COI 보고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뭐 ICC에 회부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를 통해 특수 재판소를 설립하는 게 혹시 ICC 그 통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특히 인권보호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물론 북한에 좀 큰 변화가 와야 그러한 발전이 가능해지겠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고위 인사들이 제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선전을 담당하면서 노동당 선전을 담당하면서 정보 차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 유린 범죄에 의해 제재 대상자가 된 것이죠.
COI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VOA를 포함한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이 UN COI 내용에 대하여 방송을 했고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USB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는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COI 보고서가 나온 지 4년이 지났는데요. 또 다른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보고서보다는 이제는 조금 보고서를 이행하는 것이 보고서가 권고한 조치를 이행할 때가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의 조사하는 방법은 위성 사진 분석이라든가 증인 증언이라든가 그러한 수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다면은 그냥 당장 가죠. 짐을 다 쌌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떠나죠.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현실을 계속 그렇게 왜곡시켰는데요.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에 합류할 때가 다 됐는데요. 합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 씨 일가 정권의 최후의 전략적인 목표는 생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생존하기가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제사회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죠.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이 잊혀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황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선전을 해온 것뿐이죠. 사실 상황이 변하진 않았고 김 씨 일가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가 변하진 않았고 인권 상황도 변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선전뿐이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고 또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북한 인권 보호단체들 지원해야 하고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가 있고 지난 1년 넘게 없었던 대북 인권 특사도 좀 있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국제 협력도 저기 특히 UN 기관에서 잘 통하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생들이 설을 맞아 설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봉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탈북자 수십여 명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글지글 부침개도 부치고
내 지금이 최고!
갖가지 고명을 얹은 떡국도 준비합니다. 만주를 직접 구워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형형색 색의 종이 상자에 담아 예쁘게 포장도 합니다.
여기서 꽉 묶는 거예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이제 막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생들. 한국에서 맞는 첫 설을 동기생들,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리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향의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늙으신 할머니랑 이렇게 뭐 만난 기분이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니까 진짜 내 어머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 기뻐요.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나 동료들 많고 친구들 많으니까 나 좀 섭다 외롭다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어요. 네.
부모들도 못 보고 그러던 게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거 서로 센다고 생각하는 정말 기뻐요.
북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봉사활동이 낯설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까지 뭐 북한에서는 우리 자원봉사라는 것도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자원봉사하니까 앞으로도 덮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자원봉사를 많이 할 결심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자랑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 따뜻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는 세상 같은 생각. 북한 애들 어디도 죽어도 이렇게 못해주지 않아요? 온 세상이죠. 내 생각도 이런 세상도 있나?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세상도 있나? 처음 봤지요.
하지만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지금 북한에 있는데 아들...
이날 행사에는 하나원 교육생들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한국의 한 기업 대학생 홍보대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잘 따라주는데 뭐 이거 어려면 이거 하고 저거 어려면 저거 하고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몰라요. 빨리 통일이 돼갖고 같이 합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특별히 또 설을 맞았는데 외롭지 않을까 좀 고민은 되는데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같이 일하고 보니까 이야기하고 같이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김치를 먹고 엄마가 해준 만두를 먹는 것처럼 너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종로구 지방의회 유양순 의원은 이런 봉사활동 등을 통해 탈북민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잔치를 오늘 하는데 와서 봉사를 하시는 모습 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면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사는 방식을 배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임병철 하나 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성숙한 한국 사회 시민으로 남한 주민들과 화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만든 음식을 받은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대접해야 할 탈북민들에게 대접을 받게 돼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일단 좋네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하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먹어요.
아주 깨끗하고 맛이 좋았어요. 고마운 일이죠. 고향을 떠나서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또 탈북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좋은 일을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 열린 탈북민들의 작은 봉사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는 야채 맛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자리!
사랑해요.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날을 앞두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